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7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7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요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요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요하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요하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요하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 뿌렸느니라.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였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폐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이 귀한 말씀의 깨달음 안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좌자에게 궁휼을 베푸시고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비밀한 뜻들이 증거될 때마다 주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안에도 그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는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라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네 번째 계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우리의 실력으로 과연 이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이 두려움이 생길 때에도 너희는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군대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목도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또한 기억하라고 말씀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먹고 배부를 때 가나안 땅의 풍요가 가져다주는 그 평안으로 너희의 삶이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9장 7절 말씀에도 역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타나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불순종과 불신앙의 역사를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과 관계된 죄들이었습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잘못과 실수를 재론하는 것은 속 좁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도 항상 지나간 과거를 들춰내는 것, 결코 건강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과연 이것처럼 모세도 그처럼 속이 좁은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일을 계속 그렇게 재론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과연 모세는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만큼 관용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없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했다라는 이 사실을 빌미로 미리암과 아론이 원망했을 때 모세는 온유함으로 반응했고, 민수 기자는 이 모세의 온유함이 천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탁월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미웠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필두로 광야에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의 역사를 다시 들춰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쉽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경계하기 위함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군과 자비하심 이외에 우리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일의 귀재입니다. 얼마나 자기 잘못을 합리적으로 변증하고 변호하는지요.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하체를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 위해서 네가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묻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를 꿰므로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아내가 라고 하면 간단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라고 장황하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별로 없고 사실은 잘못은 자신을 꿰는 하와와 또 하와를 만들어 내 옆에 두게 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었던 것이죠. 칼빈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의식하고서 주님께서 우리로 우리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아니하시면 자기 마음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징계 방식으로 우리를 건드셔야 비로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율법의 방망이로 숲풀 사이에 있는 아담을 쫓아내셔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자기 실상을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는 일을 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계속 떠올리면서 너는 잊지 말고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너희들은 항상 과거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너희는 그럼에도 너희가 본래 어떤 자였는지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던 것이죠. 왜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가? 그들의 죄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각시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생존하는 방식을 그들로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모세는 지나간 과거 38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결정적인 두 가지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나타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언약의 돌판, 그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기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원망하면서 아론을 충동하여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모세가 두 돌판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궁휼과 자비하심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증가하는 또 하나의 사건,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데스 바나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응했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어깨에다가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 그런 일들까지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에서 절대로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로 악평을 했고 이 말에 자극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장을 세워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인도하심,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범했던 실수는 이 두 가지 뿐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데는 며칠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냈는가라고 원망했고 홍해를 떠나서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헤매고 다녔지만 물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신광야 르빔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등 각종 원망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이미 출애굽 이후부터 확연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2절 이하에서 모세는 디베라와 마사와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라는 어떤 장소입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진을 불사르는 일들이 일어났던 장소죠. 그리고 맛사는 물이 없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인 기브롯 핫다와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장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원망과 불순종의 장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인들은 이처럼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 38년 동안 시종일관 원망과 불순종만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모세가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4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항상 대적했다는 뜻이지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모세는 6절과 13절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나중에 31장 27절에 가서도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라고 말씀하면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을 마치 찬송가의 후렴구 가사처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목이 곧다는 이 말은 소와 나귀와 같은 짐승이 수레와 쟁기를 끌어야 되는데 수레와 쟁기를 끌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왕과 모습은 마음의 할례를 받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나지요. 그 스데반이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놓고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은 이 부패한 성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속됐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결국 목이 곧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목이 곧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관과 불순종이 어쩌다가 한두 번 한 실수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인간의 죄성의 뿌리 깊은 근성에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인간의 뿌리 깊은 교만과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25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나타내시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금식했던 것처럼 40일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간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5절을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라고 강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시종일관 패역한 삶을 살았고 따라서 마땅히 심판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뭐라고 간구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조성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당신님의 기업이니까 결국 그들을 멸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완고함과 그들의 죄와 악을 보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로 망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 하여금 경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들이 범한 죄인데 이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죄는 참으로 심각한 것이요 죄는 마땅히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죄를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는 바로 이것이 모세가 기도했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는 잠언의 말씀대로 그들은 거듭해서 불순종하는 완악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고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서 이스라엘인들을 불쌍히여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호소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 멸하시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능력이 없는 그런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해서 광야로 다 이끌어들여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셨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간구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빌미를 줘서는 안 됩니다. 라는 바로 그 간구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실 의향을 드러내신 적이 딱 두 번 있었는데 바로 그 두 분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났을 때와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돌이키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공헌 때문이었는가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죠. 언뜻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매우 성급하시고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보다 하나님보다 이성적으로 성숙하게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막지 말라고 말한 반면 모세는 그렇게 하시면 주님의 영광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도 참으셔야 됩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보여요. 사극에 간혹 보는 바대로 임금이 진노할 때 신하가 전하 고정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충언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화를 내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하나님보다 모세의 아량이 훨씬 더 넓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이 일에 관한 한 하나님보다 더 모세는 더 오래 참는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시야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친히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성급하게 반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네가 그랬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성급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갖기도 하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책망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고 우리의 반응이 성급했다라는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시요. 모든 일을 동시에 아시는 분이시요. 오래 참으시다가 마침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행하실 때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굳이 내려가셔서 그 상황을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제하신 분이시니 이미 그 사실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서 그 상황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처럼 신중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장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용으로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셔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심판을 유보하실 뜻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서 매우 성급한 반응을 보이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남은 것은 생명을 걸고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이 모세의 헌신적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들이 살아남은 것은 모세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절당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가 그들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그 반응, 나를 막지 말라. 그를 내가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는 이 반응은 무엇으로 이해되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마땅한 반응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마땅히 광야에서 엎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나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강구를 들으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모압 지경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하나님보다 모세가 훨씬 관용이 풍성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이런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돋보이기까지 합니다. 본문에서도 모세는 자신이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군과 자비를 강구했다는 사실을 두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의를 드러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드러낸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런 의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9장 4절과 5절에서 마음으로라도 심중에라도 내 의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그 생각을 너희는 갖지 말라고 권면했던 존재가 바로 모세인데 그 모세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시에 신자의 강구에 영향을 받으셔서 때로는 뜻을 돌이키기도 하는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기도처럼 허망하고 헛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토록 마음이 완고했던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사건들이 몇몇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시고자 했던 그 심판을 거두어들이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인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애원과 강구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십니까?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시죠? 100% 반영하십니까? 아니면 한 20, 30% 정도 반영하십니까? 강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을 다 돌이키십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해주시기를 세 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수명이 다했다는 사실을 알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그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뭐지요?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때때로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신자의 도리를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뜻하신 바를 변개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때로 뜻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서로 상충되는 원리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만을, 이 면만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신자 편에 아무리 강구하고 기도해도 그 뜻이 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없게 되죠. 반면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이 사실만을 강조하면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휘둘리는 분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결코 바뀌지 않지만 우리는 그 최종적인 뜻을 알 수 없기에 최종적인 뜻이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 기대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모세 강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처리하시고 이스라엘을 살려두신 바로 그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자의 강구에 자기를 동여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강구를 들으시고 진노를 푸시기도 하고 심판을 돌이키기도 합니다. 신자가 겸손한 자세를 보이게 될 때 그 마음을 바꾸시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계신 최종적인 목적까지 바꾸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감정에 따라서 요동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면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상황과 형편이 안 되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고 또 아침에는 마음이 아주 기뻐서 그 일을 하고자 했지만 저녁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내 이제 그 일 못하겠다라고 뒤로 나자빠지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읍소할 때 그것이 불쌍히 보여져서 때로 먹었던 마음을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눈물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지속적으로 나타난 말씀이 뭐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했던 계획을 처리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모압 평지로 인도하셨다. 바로 그 말이에요.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였습니까? 우리 편에서 간구와 기도가 어떤 효력을 발휘한지를 여러분들 아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그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핵심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것을 그토록 강조하는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모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언급한 내용은 단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기도했죠? 이런 자라도 살려주십시오. 이런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얼마든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는데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실 수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바꾸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절대로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과연 맹세하신 것을 바꿀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들지 못할 바위를 만들 수 있는가? 대답이 뭘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들지 못할 바위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들지 못할 바위가 있을 수 있어요? 들지 못할 바위가 있을 수 없지요. 그렇지요? 이런 이상한 질문과는 그 성격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면 뭘 못하겠어요? 모든 걸 다 하시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위반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성을 자신의 성품과 위배되게 사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망해야 된다. 그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훼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훼손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 콘테스트에 나가가지고 1등이 되어가지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감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줄어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쌓이지도 않아요. 모세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를 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됩니다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은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그래도 어떤 방도, 어떤 해결책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실제로 광야에서 다 멸절당하지 아니하고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나를 막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해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낸과 동시에 바로 그때가 언약의 중보자가 개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막지 말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나를 막아달라는 뜻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이 사인을 알아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여 그렇지만 이 백성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악행에 대한 반응인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모세는 그 결렬된 중에 들어가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도 관계를 끊지 않았고 너는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한테 하느냐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요청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유기했다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나를 막으라, 나에게 간구하라 하는 그 말씀을 격려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마치 이런 것이지요. 네가 나에게 이처럼 간구하며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할 뻔했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막지 말라 너한테 말했지만 네가 나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에 자극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끝나버리면 가능성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완전히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는 확정된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거기에 자신을 매신 분이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전향적으로 자신의 뜻을 때로는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바뀌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드러난 상황이 최종적인 뜻이 드러난 상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자예요.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한 것처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는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 번 아니라 30번이라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존재입니다. 목이 곧고 순종이 불가능한 족속, 본성으로 하나님을 거스렸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은 완악하고 폐역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립니까? 사실은 죄를 하나 더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 사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또 하나의 죄를 쌓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였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절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생존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조건은 뭐지요? 우리에게는 망하여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밖에 없어요. 우리가 갖춘 조건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열려있다. 그리하여 오실 그리스도,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하실 역할을 모세가 이처럼 잘 감당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심으로 마땅히 심판받을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내가 그토록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무수히 반복하고 약속했건만 그 약속을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함, 그런 불신실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의 간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성이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성찬상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실상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밖에 구비한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 제시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무조건적 은혜를 베풀어 오셔서 이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주께서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외에 바라볼 다른 분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진멸 당해야 되고 마땅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으면 되었지만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귀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오늘도 믿음의 빈손을 내밀어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중에